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핵협상에서 시간표를 설정할 계획이 없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5일 미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2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제시할 것을 달성하는지를 보기 위해 신속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북 양국이 40년간 긴장관계가 이어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안 된 시점에 구체적인 시간표를 기대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준비가 됐다는 점은 성명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 장관은 또 비핵화와 관련해 도전 과제들이 항상 있을 것이고 할 일이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은 미국과 북한의 고위 지도자의 결단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노력이 계속 유지되는 한 미국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만들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7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집에서 열린 철도협력분과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문에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공동보도문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협력 문제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선행사업으로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7월 24일부터 경의선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무함마드 총리는 26일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재정립하길 원한다며 지난해 3월 파기된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도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는 지난해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크게 악화됐습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본다면서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평양에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다시 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6일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오후 베이징공항에 도착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전용기 트랩에서 내려와 환영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무역 갈등과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 문제 등 미중 관계가 긴장된 가운데 중국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중국 당국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나는 대화를 위해 중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매티스 장관의 이런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황구시보는 미중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군은 중국 방문에 이어 28일에는 한국을 방문해 송영무 국방장관을 만나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미한 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 대법원은 이란을 비롯한 5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6일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5개국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찬성 5표, 반대 4표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현대사회 들어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이 신체적, 성적인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기구인 톰스 로이터 재단이 세계에서 여성들이 살기에 가장 위험한 나라를 선정했는데요. 1위는 인도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과학기술력으로는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만 많은 여성이 성폭행과 인신매매, 가정폭력, 조혼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에 이어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가 뒤를 이었는데요. 10위권 나라 가운데 9개 나라가 아시아, 중동 또는 아프리카 국가였습니다. 서방 국가 가운데는 유일하게 미국이 10위에 올랐는데요. 미국에서 여성들이 성추행당한 경험을 고백하는 미투 운동이 거세게 분 영향으로 재단은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년 전 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오는 2030년까지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여성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을 약속했지만 아직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황해남도, 함경남도 지방은 새벽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선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27도, 신의주는 19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0도에서 26도, 함흥은 17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6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헬렌 레이디가 부릅니다. 나는 강하고 이길 수 있는 여성이라 노래하는 I am woman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I am woman, hear me roar in numbers too big to ignore, and I know too much to go back and pretend. 'Cause I've heard it all before, and I've been down there on the floor. No one's ever gonna keep me down again. Whoa. Yeah.
bend but never break me, 'cause it only serves to make me more determined to achieve my final goal. And I come back even stronger, not a novice any longer, 'cause you deepen the conviction in my soul. Oh yes, I'm wise, but it's wisdom on a plane. Yes, I pay the price, but look how much I gained. If I have to, I can do anything. I am strong,
strong.
I am invincible,
invincible.
I am woman. I am woman, watch me grow, see me stan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차세대 기술 육성을 위한 중국 제조 2025 홍보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미국이 이 사업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왔는데요. 자세한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직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미국에 오려다 전자여행 허가를 거절당한 얘기, 이어서 중국의 퇴역 군인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잇따라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중국 제조 2025 홍보가 중단됐다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중국 당국이 차세대 기술 육성 국책 사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보도하지 말라는 지침을 관영 언론에 내렸다고 주요 중국 어권 매체들과 로이터 통신 등이 26일 전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부각시키는 내용은 다룰 수 없도록 지침에 규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제조 2025는 최근 미중 무역 대치 핵심 현안인데요. 이 사업이 가급적 언급되지 않게 해서 미국의 공세를 피해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네, 중국 제조 2025가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 현안이 된 사정이 있겠죠?
네, 미국 정부는 지난 15일 연 500억 달러 중국산 기술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업종을 중심으로 1,100여 품목이 대상인데요. 오는 주말에는 중국계 자본이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는 투자 제한 조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걸로 보도됐습니다. 이 조치 역시 중국 제조 2025를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를 억제하려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에서 2025년까지 이 차세대 산업의 모든 걸 만들어내자는 사업입니다.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해양공학, 생명과학, 고속철도, 전기, 자동차 등 10대 산업을 선정했는데요. 현재 중국 기술이 미국과 서방보다 한참 뒤처진 분야들입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당국의 지원과 무긴 아래 미국에서 기술을 훔쳐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는 봤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금지를 중국에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네, 자 그럼 중국 제조 2025에 대해 보도하지 못하게 한 이 당국의 지침에 실제로 중단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이 파악한 걸 보면요.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는 관영신화통신이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기사를 140건이나 다뤘는데요. 이달 5일 이후에는 관련 보도가 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명보와 타이완 중앙통신은 이 보도 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했는데요. 중국 제조 2025를 언급하면 기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적은 외에도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부각시키는 보도는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중국 고위 당국자들도 중국 제조 2025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8일 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제로 한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대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중국 제조 2025를 일절 거론하지 않은 걸로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 제조 2025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추진한 게 미국의 대중국 통상 압박을 증가시키게 만든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 서방 외교관이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미국과의 통상 긴장 상황에서 중국에 일단 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시 주석은 미국의 대대적인 반격 의사를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5일 보도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지난 21일에 글로벌 최고 경영자협회 소속 경제인들과 만나서 당신의 왼뺨을 누가 때리면 오른뺨도 대주라는 말이 서양에는 있다면서 우리 문화에는 그럴 때에 주먹으로 돌려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미국과 중국도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미국과 유럽 사이에도 대치가 진행 중이죠.
예, 맞습니다. 미국이 이달부터 유럽연합 EU산 철강 제품의 25% 그리고 알루미늄의 10%씩 관세를 매기는 데 대응해서 EU 측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오렌지, 기타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집행했는데요. 할리 데이비슨 측이 25일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생산시설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관세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을 EU 국가에 한 대 수출할 때마다 $2,2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인데요.
네.
예, 유럽 시장은 연간 약 4만 대 할리 데이비슨 전 세계 판매량의 6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 자 이런 움직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 이어서 26일에도 여러 개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할리 데이비슨의 결정을 맹비난했는데요. 할리 데이비슨은 결코 다른 나라에서 생산돼선 안 된다. 그들의 노동자와 고객들이 이미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전한다면 사상 유례없는 세금이 부과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할리 데이비슨이 가장 먼저 백기 투항한 데 놀랐다면서 내가 그 미국 기업들을 위해 싸워왔다. 결국에는 EU의 물건을 팔 때 관세를 내지 않게 될 테니까 인내심을 가지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사무총장이 지낸 인물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고요?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 그리고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를 지냈던 하비에르 솔라나 전 스페인 외무장관이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주요 매체들이 26일 전했습니다. 이 솔라나 전 총장은 비자 면제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자 여행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거부됐다고 현지 매체 엘 파이스에 설명했습니다.
네, 여행 허가가 이 거부된 이유가 뭘까요?
예, 이란을 방문한 기록 때문인데요. 지난 2013년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란을 포함한 7개 국가 블랙리스트 주의 대상 목록을 만들어 놓고 2011년 3월 이후에 해당 국가에 갔던 사람은 이 전자여행 허가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된 겁니다.
네.
예, 블랙리스트 국가는 이란, 시리아, 이라크,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그리고 예멘입니다.
네. 자,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강경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해당 블랙리스트는 2016년에 처음 집행된 걸로 파악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에 취임했으니까 이전 정부 시절부터 이 관련 방침이 시행돼 온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전직 국제기구 고위 관리도 예외가 없이 방침을 집행한 거군요.
네. 전자여행 허가를 거부당한 사람은 누구나 일반 방문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워싱턴 포스트에 설명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방위 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수장을 지낸 인물이 일반 여행객 같은 취급을 받는 건 온당치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판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볼까요?
예, 브루킹스 연구소의 톰 라이트 선임 연구원은 솔라나 전 총장에 대해서 미국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진정한 친구 중에 한 명이라면서 국토안보부의 결정을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그나시 과단 전 유럽의회 의원도 미국의 이번 판단은 비현실적이고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이 하비에르 솔라나 전 나토 사무총장 어떤 인물인가요?
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스페인 외교관입니다. 1995년부터 99년까지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이끌었는데요. 이후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를 지냈고요. 몇 년 전부터는 각국 언론기구, 저술활동 등을 통해서 국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활발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를 맹비난한 글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종종 이 중국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군대를 사열하고요. 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을 중국의 떠오르는 힘이라고 치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퇴역 군인들은 정부의 처우에 불만을 느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특히 자주 가두 시위를 벌이면서 정부의 처우 개선을 요구해서 중국 정부가 바짝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며칠 전에도 이 퇴역 군인들의 시위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주 동부 장쑤성 진장시에서 퇴역 군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19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현지 출신 퇴역 군인들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모여든 퇴역 군인들이 천여 명 이상에 달했는데요. 이들은 도로와 공공장소 등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이번 시위 과정에서 그런데 이 당국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바람에 사태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시위 첫날 현지 출신 퇴역군인 100여 명이 시청사로 몰려가서 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서 전국에서 퇴역군인들이 몰려 사태가 더 커졌습니다.
예.
예, 시 당국은 시위 닷새째인 24일 무장경찰 2만 명을 동원해서 이들을 해산시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 시위대의 요구사항이 뭔가요?
예, 현재 중국에는 5,700만 명에 달하는 퇴역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금과 일자리, 주택, 의료 보장 등의 혜택이 부족하다면서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요. 이런 퇴역 군인들의 불만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선전 활동에서 원인을 찾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자, 중국 정부의 선전 활동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지금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중국은 이제 잘 살고 강한 나라라고 홍보하면서 중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전을 들으면서 퇴역 군인들은 또 한편으로 국가 성장에 따른 혜택으로부터 자신들이 배제됐다는 소외감과 불만이 고조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두 번이나 비슷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사회주의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건 흔한 일은 아닌데요.
네.
자, 중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지난 4월에 퇴역 군인들의 복지와 직업 알선 등을 위한 퇴역 군인 사무부라는 부처가 신설됐는데요. 하지만 퇴역 군인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무 부처가 생긴다고 해서 기뻐했지만 당국자들의 무능과 게으름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이나 정책이 하나도 수립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죠?
네, 중국 각 지방정부는 퇴역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이 같은 시위가 중앙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네, 퇴역 군인들은 이 시위 때 중국 국기인 홍성기를 휘두르면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정부에 대해서는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이런 대규모 시위를 경계하면서 소요가 확산되지 못하게 빠르게 단속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상에서 시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검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역 군인들의 이런 시위는 국제사회의 패권과 중국의 부활을 역설하고 있는 시 주석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입국 금지 조차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내 7개 주에서 현재 프라이머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행한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국경 보안 강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업체들이 연방기관 관계자들과 러시아 선거 개입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26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입국 금지 조치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연방 대법원은 5-4로 앞서 하급 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뒤집고 행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수 성향 판사들은 모두 행정부 쪽에, 그리고 진보 성향 판사들은 소송을 낸 원고편에 섰는데요. 한편 다수 의견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입국 금지 조처가 사실 하나가 아닌데요.
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어떤 조처에 대한 겁니까?
네, 이 앞서 나온 두 개는 시효가 만료됐고요. 이번에 나온 결정은 마지막 세 번째에 관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 해당 포고령을 내고 8개 나라 시민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했는데요. 그 대상에는 시리아와 리비아, 이란, 예멘, 차드, 소말리아,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해당 소송에서 빠졌고요. 차드는 나중에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는 나라는 모두 5개 나라입니다.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핵심을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특정 국가 출신의 이 미국 입국을 막을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해당 포고령이 정확하게 이 대통령 권한의 이 범위 안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입국 금지 대상이 된 나라가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를 근거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네.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송을 낸 쪽에서는 공개 심리에서 바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따졌는데요. 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해당 포고령이 합법적인 목적에 근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포고령에는 적절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다른 나라들이 보안 점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이어르 대법관은 합리적인 관찰자들이라면은 이 증거를 볼 때 이 대통령 포고령이 이슬람교에 대한 적대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면서 놀랍다는 반응을 올렸는데요. 이어 공화당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이번 결정을 미국 시민과 헌법의 큰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The ruling shows that all of the attacks from the media and the Democrat politicians are wrong, and they turned out to be very wrong.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결정은 언론과 민주당의 공격이 모두 잘못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공화당은 국경을 강화하고 범죄를 없애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소송을 제기한 측은 어떻습니까?
네,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하와이주 법무장관으로 소송을 주도했던 덕친 하와이 부지사는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측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연방대법원의 가장 심각한 실패 가운데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26일 미국 내 몇몇 지역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되고 있죠.
네, 현재 7개 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열리고 있는데요. 뉴욕과 유타, 메릴랜드,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프라이머리는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나갈 각 당의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말합니다.
예, 자, 이 가운데 특히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공화당 주지사 후보를 뽑는 결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현재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잖아요.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 이 헨리 맥메스터 주지사인데 이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가 유엔 대사로 나가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맥메스터 주지사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정식으로 이 주지사에 당선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과반수를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6일에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거군요.
네, 이 1차 예비선거에서 맥메스터 후보가 42% 그리고 존 워런 후보가 28%를 득표해서 이번 결선 투표로 후보를 정하게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날아가서 직접 지원 유세까지 했습니다.
We're defending our borders because if you don't have borders, you don't have a country.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국경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아침에도 인터넷 트위터에 이 맥메스터 주지사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또 그 밖에 다른 지역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뉴욕주에서도 역시 이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가 관심거리인데요. 특히 11구역 공화당 예비선거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 2015년 탈세 혐의로 8개월형을 받았던 마이클 그림 전 의원이 예비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네, 11구역 현역 의원의 당적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공화당 소속 댄 도너반 의원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만일 그림 전 의원이 공화당 후보가 된다면 그의 전과 경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 쪽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역시 연방 하원 예비선거가 눈길을 끄는데 특히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많은 후보가 현역 의원에 도전하고 있어서 현역 의원들 가운데 누가 탈락할지 주목거리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수도 워싱턴 DC와 맞닿은 메릴랜드 주로 가볼까요?
네, 이곳에서는 주지사 예비선거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 공화당 소속의 레리 호건 주지사와 맞붙을 후보를 뽑는 이 민주당 예비선거에 많은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메릴랜드 유권자들은 호건 현 주지사를 선호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 호건 주지사는 부인이 한인이기 때문에 또 한인 사회에서 관심이 큽니다.
네.
그 밖에 민주당 상원의원 예비선거에 또 눈길을 끄는 후보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 첼시 매닝 후보입니다.
네, 이 첼시 매닝이라면 이 군 비밀 정보를 유출해서 처벌받았던 사람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원래 매닝 씨가 남자였는데 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름까지 또 첼시로 여자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매닝 씨는 현역 상원의원인 벤 카딘 의원에 도전하는데요. 사실 매닝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자, 이어서 유타주로 가보죠. 자, 이곳에서도 주목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네. 이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죠.
그렇습니다. 이 롬니 전 주지사가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서 이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롬니 전 주지사가 이번에 이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 자리는 공화당 소속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이 이번에 은퇴하기로 하면서 빈자리가 된 거죠.
유타주에서는 이미 지난 4월에 예비선거가 치러진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롬니 전 주지사가 나온 공화당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일 현재 결선 투표가 치러지고 있는 건데요.
네.
롬니 후보는 이 결선 투표에서 경쟁 후보를 누르고 이 공화당 후보가 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콜로라도와 오클라호마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콜로라도에서 제일 눈길을 끄는 건 주지사 예비선거인데요. 임기 제한 때문에 물러나야 하는 이 민주당 소속의 존 히켄루퍼 주지사를 대신할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게 관심거리인데 민주공화 두 당에서 모두 4명이 예비선거에서 이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클라호마도 현역 주지사가 임기 제한에 걸려서 물러날 예정이라서 주지사 예비선거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클라호마주는 하지만 이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이 공화당 쪽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자, 미시시피주에서도 예비선거가 진행되죠?
네,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가 주목됐는데 이것도 역시 공화당 지지세가 확고한 곳이어서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 이 로저 위커 현 상원의원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정부 관리들과 미국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 업체 관계자들이 만나서 중간선거에 미칠 러시아의 위협을 논의했다고요?
네, 이 워싱턴포스트 등 몇몇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업체들이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러시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네, 민간 회사 쪽에서는 어떤 업체들이 참여했습니까?
네,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냅, 야후와 AOL 등 AOL의 모 회사, 또 버라이즌의 자회사인 오스 등입니다.
네, 사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위협을 이미 경고한 바가 있죠.
네, 이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지난 2월에 이 러시아가 미국 정치체계에 혼란을 주고 또 중간선거를 겨냥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자, 이런 러시아의 위협과 SNS는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요. 이 러시아 요원들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이용해서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러시아가 뭐 SNS에서 가짜 계정을 무더기로 만들어서 여기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거나 미국 내 여론 분열을 조장하는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최근 회동에서 연방정부와 SNS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페이스북 측은 회동 사실을 확인했는데 논의 내용은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뭐 FBI나 국토안보부도 논평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데 따르면 이 논의가 업체와 연방정부의 주무기관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안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시 SNS를 이용해서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민관이 협조하겠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어린이가 출연하는 도색 영화라든가 이 테러를 조장하는 내용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 SNS 업체들과 연방기관이 논의한 일은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에 대처해서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켈리 클락슨이 부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이 고통을 견뎌내면서 더 강해질 거라고 노래하는 Stronger 들어보시죠.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a fighter. What's that fever lighter? Doesn't mean I'm over, cause you're g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ronger. Just me, myself, and I.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a fighter. What's that fever lighter? Doesn't mean I'm over, cause you're g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ronger. Just me, myself, and I.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영국군은 국회 의사당에서 불과 0.5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코크번 제독이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포도주를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못 하고 급하게 도망친 제임스 매디슨 미국 대통령을 위하여 건배!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이미 백악관에서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미군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발티모어가 아니면 지옥에서 저녁 식사를 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영국군 약 4천 명은 발티모어로 진격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17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미국군은 약 100문의 포를 가지고 높은 지대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낮은 지역에 있는 영국군을 향해 사격을 가했습니다. 영국 함선들은 포트 맥헨리 함포 사격을 가했습니다. 영국군이 쏜 포탄과 박격포탄은 비오드 포트 맥헨리에 떨어졌습니다.
포트 맥헨리에는 높은 깃대에 미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깃발은 볼티모어 시를 방어하는 미국군과 영국군 함정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25시간 동안이나 포를 쏘아댈 때 영국 측 배에는 시인이자 작가며 변호사였던 젊은 미국인 프란시스 스캇 키가 타고 있었습니다. 스캇 키는 영국군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의사를 석방하라는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요청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 배에 올라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워싱턴에서 퇴각할 때 윌리엄 빈스라는 미국 의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프란시스 스캇 키는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석방 요청 피운지를 영국 코크번 제독에게 전했고요. 코크번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코크번 제독은 스캇 키와 그 일행을 억류한 뒤 공격이 끝나면 의사와 함께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날 하루 종일 영국군은 포트 맥헨리의 포격을 계속했습니다. 간혹 맥헨리의 미군 포대도 이에 응사하는 포를 쏘았습니다. 밤이었지만 미국이 쏜 포소리를 들으며 프란시스 스캇 키는 미국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캇 키는 밤새 영국군이 퍼붓는 야포가 기지 위에서 장렬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영국 대포는 계속 포트 맥헨리 상공에서 터졌고요. 오전 7시가 돼서야 모든 함포 사격이 멈췄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젊은 미국인 스캇 키가 맨 처음 본 건 아직도 휘날리고 있는 미국 국기였습니다. 요새 가운데 높은 깃대에서 굳건히 펄럭이고 있는 국기를 보면서 스캇 키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오, 이른 새벽 빛을 보았는가. 저녁 노을의 마지막 빛이던 자랑스런 그것을. 위대한 싸움에도 살아있는 넓은 줄과 빛나는 별을. 프란시스 스캇 키가 쓴 글의 제목은 별이 빛나는 기,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스캇 키가 쓴 이 시를 노래하며 포트 맥헨리를 기억했고 1931년 미국 국회는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를 미국 국가로 제정했습니다.
미국군과 영국군의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던 1814년, 양측은 평화협정을 논의했습니다. 평화회담은 벨기에 켄트에서 열렸고요. 미국은 존 아담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존 퀸시 아담스가 대표 단장을 맡았습니다. 양측은 협정에 대한 서로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결국 영국은 미국 영토에 대한 요구를 포기했고요. 미국은 캐나다 영토에 대한 요구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전쟁의 발단이 됐던 문제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1814년 성탄절 하루 전날, 미국과 영국은 전쟁을 중단하는 데 동의하는 평화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은 모두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812년에 시작된 전쟁은 1814년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미국 상원은 빠르게 영국과의 평화 조약을 승인했습니다. 1815년 2월 17일에는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정식으로 전쟁 종식을 승인했습니다.
2년 8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미국은 사망자와 부상자, 포로 등 3만여 명의 전쟁 피해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미국인들을 단결시켰습니다. 벨기에 켄트에서 협상을 진행했던 알버트 갈라틴 재무장관은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동안 국가적 의식과 혁명에서 내세워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던 헌장의 정신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치적 의견을 키우면서 서로에게 더욱 보편적인 애정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훨씬 더 미국인다워졌습니다. 국민 정서와 행동 모든 면에서 이제 훨씬 더 일체감을 갖게 됐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1812년 전쟁이 시작됐을 때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뒤를 이을 대통령 선거는 1816년에 실시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항상 일은 바쁠 때 더 몰리는 것 같죠? 너무 바빠서 그 일을 다룰 시간이 없어. 여기서 쓰인 다룬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이 표현은 무언가를 처리하다, 다루다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 일을 신경 쓰고 해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My phone screen broke. I really don't want to deal with this right now. 아, 핸드폰 화면 깨졌어. 지금 이거 생각하기 싫은데. Can I deal with this later? I'm a little busy right now. 이거 이따가 처리해도 될까? 지금은 좀 바빠서. I don't have time to deal with him. 걔 신경 쓸 시간 없어.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오늘은 deal wit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해군 전쟁대학 연설에서 미국이 직면한 큰 국가 안보 도전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북한의 상황이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회담은 평화를 위해 가능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 어디서나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매티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의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극단주의 폭력 세력들은 중동에서 여전히 증오의 씨를 뿌리고 있으며 세계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 싸움에서는 테러리즘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테러리스트들이 안식처를 찾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핵무기 면에서 미국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국가이고 국제 규정을 위반한 채 재래식 무기와 비정규 무력을 사용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매티스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무력 사용을 통해 국경선을 다시 그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서구 민주주의 모델의 매력을 저해시키고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세계 질서를 다시 쓰려는 장기적 계획을 품고 있는 부상하는 중국과의 경쟁도 또 다른 잠재적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개방된 국제 질서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그것을 구축하는 데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중국과 어떻게 관여하고 또 중국은 어떻게 협력할지가 미국과 중국의 미래 관계를 위한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도전들에 대응해 더 큰 군사적 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적들은 민주주의 안에서 우리의 실험을 위협한다면 가장 길고 힘든 날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미국은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맹과 함께하는 국가들은 번창한다는 것을 역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국방부는 더 큰 임무 수행을 위해 개혁하고 현대화하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포괄적인 전략을 통해 미국의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It's a red color. It's called.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얘기.
미시간이 옛날에는 디트로이트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랜싱이라는 곳 한.
The very first British attempt to establish a permanent colony in the New World was in.
50개 주의 어제와 오늘.
뭣도 모르고 내려도 여기가 해발 한 5,000피트 위에 있는 4,000. 7,800 되는데요. 빛도 위에 있는 도시인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적인 여유. 예,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